1980년대는 북과 남 모두에게 중요한 연대였습니다. 남한은 군사 독재가 물러나고 민주화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투쟁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북한은 권력을 세습한 김정일이 수령만을 위한 독재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잔혹한 독재 아래 북한 동포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20대의 청년들이 흰머리 비치는 40대가 됐습니다. 역사의 경류를 헤쳐나온 북과 남의 청년들, 그들의 시대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네, 벌써 마지막 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말 섭섭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이렇게 뭐 시간이 정말 유사 같다더니 이렇게 빨리 흘러서 어느덧 벌써 마지막 회를 맞이하게 되니까
예.
마음이 막 뭐랄까요? 그 서운합니다.
예. 그동안 우리 리광명 동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선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쭉 이야기해왔던 조선 민주화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북과 남 청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조선 민주화, 저와 리광명 동무가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특히 이제 리광명 동무는 북을 직접 경험하고 남도 지금 체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체제를 체험을 직접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리광명 동무가 보는 그 조선의 민주화, 그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네. 제가 그 북한에서 살면서 그때는 물론 속으로는 이게 독재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정권이 싫어서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자유, 인권이 보장된 이 자유 민주주의, 이 민주화된 이 사회에서 살면서 아 이것이 민주주의구나 이런 걸 제가 진짜 뼈저리게 체험했단 말입니다. 절감했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저 북한의 생활은 정말 지옥 같았고 북한의 민주화는 정말 절대절명의 과제다. 이 민족의 과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저도 동의를 하고
네.
좀 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네.
아, 민주화란
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민주화는 꿈꾸는 것이다.
네.
그리고 민주화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꿈꾼다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네.
좀 더 풍요롭게 살고 네. 우리 아이들 배부르게 할 수 있고
네.
내 친구들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사회죠.
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네.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사회.
네.
저는 그런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화는 첫 번째는 꿈꿀 수 있는 사회다.
네.
두 번째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내가 본 진실. 제가 80년도에 전두환 독재 항거를 했던 이유는
네.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네.
진실을 이야기하면 잡혀갔어요.
그때도
그렇죠.
그랬습니까?
그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잡혀갈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고
네.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네.
그런 사회가 저는 민주화된 사회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한테 민주화란 꿈꿀 수 있고 진실을 이야기할
이야기를
수 있고.
할 수 있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북한에서 네.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자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거주 태거가 되고 자유롭게 직장도 이동할 수 있는
예.
그렇죠. 뭐 마음대로
예.
뭐 동생 결혼식이라도 그 어디든 비행기 타든 배 타든 뭐 기차 타든 자동차
예.
타든 걸어가든
예.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여행
증명서 없이 갈 수 있는
아.
이동의 자유 네,
그렇죠.
마음대로는 자유 다음 뭔가 좀 인권이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말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인권입니까?
또한
그 꿈도 꿀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뭐 어떤 공상적인 꿈 꾼다 해서
그
꿈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거기
뭐 체제하고 어긋난 꿈이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권 자체가 철저하게 무차별적으로 억압당하는 이런 사회였단 말인데, 그래, 그 사회에서 살다 나니까 제가 여기 와서 가장 기쁜 게 거기입니다. 자유롭지 않습니까? 또 제 인권이 보장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제가 살던 북한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그러니까 리동무하고 저 얘기를 합치면 민주화란 네. 자유, 인권, 네. 꿈, 진실.
진실.
네 가지가 네. 되겠군요. 네. 아마 이 네 가지 다 포함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조선의 민주화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김정은이 3차 핵실험을 뭐 한 해 만에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예,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제 분위기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북한 내에서도 인민들이 점점 이제 더 이상 이 어린아이한테 우리가 종속되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도 좀씩 이제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민주화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은 확실한데
네.
이 민주화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그 북한의 민주화는 곧 한반도의 평화 통일로 이어지는
그렇죠.
그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북한의 민주화는 보다는 가깝게는 북한 이민들에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고 또 그 풍요로운 그 물질 생활과 인권을 보장해 주는 민주화된 사회, 민주주의 사회를 선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백성들, 2300만 백성들이 좀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게고 더 나아가서는 이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수리아 내전이요 아니면 이란 사태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국제 정세라든가 아니면 요 지역 정세를 봤을 때 가장 첨예한 지역이 지금 한반도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저 북한 땅을 그 살다가 탈북에 나왔지만은 저기는 그 화약과학 같고 그다음에 사람 몸에 생긴 종초와 같습니다. 그 종초가 생기면 고름이 터지지 않습니까? 저 고름 이제는 내부에 썩을 때를 썩어가지고 이제는 조금만 옆에서 반을 다치면 터져서 그 피고름이 쏟아 나온 것처럼 그렇게 그 상태에 이르러졌습니다. 말랑말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가오는 것 같다고 눈에 보인다고 하시죠.
예, 예.
바로 이런 상태에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놈들도 그걸 결코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 미친 개는 돌아서도 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놈들은 아직까지도 벼랑 끝 전술을 매달리면서 이렇게 되면 또 미국이나 남조선이나 또한 중국이나 이렇게 자기들 얼리면서 아 그러지 말라 다 지원해 줄게
그렇죠.
이렇게 오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판을 꺾어버리고 독재를 종식시키고 저 땅의 민주의 꽃을 민주화의 봄을 꽃피는 이런 데서 아주 중요한 기기가 되지 않겠는가. 민주화된다면 그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리광명 동무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조선 민주화의 의미에 대해서 네. 첫 번째는 북한 인민들
네.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 남과 북의 통일 시대가
네.
이제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많다.
네, 그렇죠.
이제 통일로 갈 것이다.
네.
조선 민주화가.
네.
세 번째는 이제 전 세계 화약고 중에 이제 가장 위험한 곳인데
네.
여기가 이제 민주화로 감으로 인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세 가지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네. 전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네.
아마 두 가지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의미를 지닐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동아시아의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3세계 독재 치하에서 고생하는 인민들에게 무한한 희망을 줄 것이다.
네.
이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렇게 지금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이
네.
막혀 있어요.
네.
경제 개발을 하고 싶어도 이게 막 이제 그러려면 한국, 일본 바다로 진출해 줘야 되는데
네.
북한 때문에 막혀 있어요.
네.
러시아 연해주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연해주 지역도
그렇죠. 극동 지역.
예, 극동 지역도 경제 개발을 하고 항구를 이용하고 이제 해양과 만나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북한 때문에 막혀 있죠.
네.
한마디로 연해주에서 가스관 시베리아 가스관을 한국과 일본으로 뽑자고 하더라도
그렇죠.
못 뽑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 때문에.
네.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북한이 민주화가 되고 개혁개방이 돼서 자유롭게 경제가 이제 물류와 자본이 기술이 노동이 막 이동하기 시작하면
네.
여기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
네.
자본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일본과 한국에 자본이 많아요.
네.
기술도 많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우리 북한 인민들 근면하고 성실합니까?
네.
교육 수준도 높고
네.
그런 노동력, 양질의 노동력, 그 중국과 연해주까지 러시아 연해주까지 포함한 그 광대한 시장.
네.
이것이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면 동아시아가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지가 될 것이다.
네네.
그래서 조선민주화는 그런 동아시아 경제 부흥에
네.
아마 그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그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전 세계에 이런 독재자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 독재자들은 자기가 이제 막 자기 인민 나라 인민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네.
자기 나라 인민들이 전 막 그 세계인들의 자유로운 상태를 못 보게 하려고 네네. 막 정보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네.
그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심각한 데가 이제 북한이고.
네.
그래서 북한에서 수령 체제를 이겨내고 민주화를 시작하고 그 민주화의 결과가 정말 멋있는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건 이제 제3세계의 독재 치하에서 고생하는 인민들한테 무한한 희망을 주죠.
네.
되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인민들에게 그리고 중동에 있는 인민들에게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인민들한테 야, 저희 북한에서 노스코리아에서 수령체제를 걷어내고 민주화의 길을 가니까 저렇게 인민들이 생활이 나아지고
네.
자유가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구나.
네.
그게 이제 무한한 희망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조선 민주화가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어떠세요?
아, 저도 그까지는 생각 안 잘해서 미처 못했는데 역시 정치가가 다릅니다.
한 저는 정치가 전에 운동가입니다.
운동가 겸 정치가이십니다.
아, 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
운동과 정치는
그렇죠.
뗄 수 없는 동전이 양면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정치하시는 분이 그 사고 수준이 벌써 다릅니다.
그, 네. 이 다섯 가지나 된 의미가 있고,
네.
이 다섯 가지 의미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 인민들도,
네.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네.
그리고 동아시아의 번영과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네.
이 막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네.
우리 북한에 있는 인민들도 민주화 투쟁에 나섰으면 민주화의 길을 걸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 외부적인 역량,
예.
남조선 인민들이라든가
예.
아니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평화 애호 역량이라든가 이런 세계 진보적 인류의 북한에 대한 애정과 또 열렬한 성원은 그거는 그 객관적인 요인에 불과합니다.
예,
기본은
그렇죠.
주체인 당사자인 북한 인민들이 각성돼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지금 북한 민주화와 인권의 타깃은 그 물론 수령 독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예.
네. 북한 독재를 유지하는 또 기존의 이 구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300만 되는 나머지 인민들은 모두 각성돼가지고 독재가 나쁘고 진실로 자기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자면 스스로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 혁명이라는 거 보니까 그저 스스로 차려지는 게 없더라 말입니다.
그렇죠.
희생이 동반하며 또 뼈아픈
네?
그 이별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눈물의 강을 넘으면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또 그런 그 뭐 파장이랄까요. 그런 투쟁 속에서 항상 격변기를 맞이하면서 다른 시대가 전환되더라 말입니다.
예.
네. 이게
예.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도 보니까 뭐 5.16 혁명이다. 5.16 있었길래 유신 독재가 있으면서 한국이 발전상이 이루어졌구나. 또 이거 끝마치니까 또 뭐 5.18 폭거라고 광주 학생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로 가는 지름길이 열렸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남한의 청년 대학생들이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진짜 이 한몸이 초계같이 받쳐져서 희생돼서 그 재단의 꽃으로 받쳐졌길래
예.
대한민국의 오늘날 같은 민주화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게 제가 느꼈던 또 그 마음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북한에 대해서 지금 딱 돌아 앉아 볼 때 똑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남한에 앉아서 방송으로 아 이렇게 돼야 되네. 암만 외치야 필요 있습니까?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죽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와서 북한 인민들 보고는 예. 너네 투쟁해라. 당신들 투쟁해서 일어나라. 뭐 범이 아구레다 뭐. 응?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선종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이 자리에서 당장 이 방송 듣고 일어나서 도당 청사 까부시고 도 보이블 점거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다 각성돼 가지고 기필코 민주화의 봄은 반드시 오리라는 거 독재의 기나긴 암흑의 겨울은 지나가고 그 새 봄은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서로가 드시는 사람들끼리 예. 그 정보도 공유하면서 예. 마음가짐과 함께 당국의 지시를 뭐 충실히 집행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반동적 정체를 똑바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도 민주화로 준비하는 그 과정이 아니겠는가. 물론 뭐 손에다 뭐 혁명가요도 있습니다. 네. 책 읽던 누나는 책을 들고 나오고 뭐 식당에 있던 뭐 엄마는 뭐 식칼 들고 나오라고 식칼 들고 도끼 들고 다 뛰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북한 민주화를 위한 기본 주인공들은 북한 인민들 자신이며 또 그 동력도 북한 청년 학생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인민군 장병들 청년들이 대다수인 인민군 장병들 당신들이 그 고향 땅에는 인민들인 당신들이 부모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신들이 부모가 독재에 어떻게 억압받고 또 당신들은 독재의 노예가 되고 도구가 돼가지고 어떻게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독재의 울타리를 철벽으로 지키고 있으면서 인민들을 더 못 살게 굴고 또 자기 부모들을 죽음의 구렁텅이 몰아넣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예,
똑똑히 그렇죠. 눈을 깨고 눈을 뚝 부릅뜨고 말입니다. 남한의 동포들을 노려볼 것이 아니라 북한 독재자들을 노려보고 혁명의 관역을 똑바로 조준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민군은 인민의 군대이지
그렇죠.
수령의 군대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절대로 네.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죠. 저놈들은 네.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하, 참 웃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합니다.
인민을 억압하고 인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맞서는 것.
네.
그게 인민군의 조선인민군의 사명이
사명이 돼야 네. 됩니다.
그렇다면 조선인민군의 적은 누구인지가 아주 뚜렷해지죠.
뚜렷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국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미군이 북한,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북한 인민에게 뭐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남조선인가? 아니다.
요즘 그 보니까 뭐 예. 3차 핵시험 하면서 남조선 예. 인민들에게 뭐 그 무슨 불벼락을 내리겠다고 참 웃기는
예, 예.
이런 망동까지 서슴없는 저런 독재자들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그 우리 리광명 동무가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조선 민주화의 주인은 조선 인민이다.
네.
청년 학생이고
네.
조선 인민군이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약간 슬픈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예, 민주주의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
네.
근데 하여튼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저도 이제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꼭 그와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저희들한테 있었어요.
네.
어떤 거였냐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네. 네.
굉장히 막 처연하면서도 강렬한 이야기죠.
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 피를 민주주의 재단에 바치겠다 하고
네.
막 뛰어들었죠. 그게 청년 학생의 용감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근데 피를 가급적이면 안 흘리는 게
안 흘리면서
안 흘리는 게 제일 낫고
네.
무모하게 일부러 피를 흘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 북한의 조선의 이제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나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모두 그 인민군에 지금 복무하고 있는 애들도 휴전선에 복무하는 2군단, 5군단 애들도 인민군 애들도 저희 다 조카 같고 동생 같고 아들 같은데 그 청년들도 다 남한의 그 드라마랑 영화랑 다 보고 인민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발전상도 잘 알고 있고 또한 미군이나 남조선군이 북한을 북침한다는 이런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만 방송을 듣고 깨닫기 시작한다면 아 내가 왜 총을 잡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관핵은 누구이겠는가 자기 총진 자세, 총진 병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똑똑히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리광명 동무는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북한에서 해야 될
네.
지금 조선 민주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조선 민주화의 가장 또 이제 2차적인 역량,
네.
1차적인 역량은 일단 북한 인민에게 있고
네.
2차적인 역량은 이제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이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순탄하게 네. 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네.
한국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해야 될 일은 정말 이렇게 북한 문제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막 이렇게 좌우가 나뉘어서 진보 네. 보수가 나뉘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조선 민주화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고
네.
그리고 눈앞에 다가온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통일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그 인식을 같이 하고
네.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힘을 합쳐서
네.
종북 세력이야 뭐 애초부터 이제 김정은하고 목숨을 같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 전 국민이 그런 변화의 시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네.
전 그것이 이제 현재 한국에서 남한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같이 생활해 보니까 뭐 제가 그런 진단에 대해서도 리광명 동무 공감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북한 이민들 그 입장에서 본다면
예.
남한의 그 지원이라든가
예.
또 격려라든가 또 국제사회에서 나가서 남한의 대표가 북한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또 정책을 유엔에다 어떻게 제의하는가 이거의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예, 예.
네, 그 남한의 그 정책을 떠나서 그 순수 남한의 어느 개인적인 이런 개개인이다 할 때 북한 이민들은 그럽니다. 통일을 열망하고 바라는 거는 우리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들이 더 열렬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와 보니까 젊은 층수록 통일에 대한 그 열망이 적어지고 또 통일은 왜 하냐 하는 회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제가 안타까웠는데 그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레일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고 또 북한 인민들은 우리 적이나 또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한 민족이고 한 결애라는 이런 같은 민족이고 형제라는 이런 그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감을 느끼는 이런 그 계기가 자꾸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 안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만약 이런 마음이 북한 인민들한테 전달된다면 상당히 그 뭐 섭섭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 남한에 가면 진짜 대단하겠네 하고 기대가 갖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
예.
아 역시 잘 사니까 제 배가 부르니까.
네. 그러면
관심이 덜해지는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겠군요.
아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
네.
또 시간도 이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총괄하면서
네.
리광명 동무 이제 북한에 있는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딱 짧게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
네.
민주화는 바로 당신들의 몫입니다. 남한에 있는 청년들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강한 동맹군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남한의 청년 대학생들이며 남한의 국군 장병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힘을 내서 독재가 누구이며 또 독재가 왜 나쁘며 독재는 왜 반드시 종식시켜야 되는가 뭐 때문에 조국이 통일 안 되는가 뭐 때문에 수백만이 굶어죽는 초유 사태가 났는가 왜 북한이 이렇게도 세계적으로 규탄받는 나라가 됐는가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는가 똑똑히 깨달아야 합니다. 통일된 조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예, 비장합니다.
네.
저도 우리 한국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를 좀 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차로 가면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우리와 똑같은 청년들이 자유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숭고함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의 목숨까지 다 내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 청년들의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의 외침, 이 형제들의 호소를 절대 외면하지 맙시다.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통일 동아시아의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자, 지금까지 21회 동안 리광명 동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선민주화의 날에 우리 함께 얼싸안고 춤을 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